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국에 계시고 또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소식은 사실은 없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 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속에 품고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 생활을 정말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다들 어렵고 불가능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것만큼 쉽고 그것만큼 감격스럽고 이것만큼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더 기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힘들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가할 때 정말로 힘들었죠.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손가락질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는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서양 귀신, 양이가 서양 귀신이 들렸다 이런 말을 듣던 때였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잡아가고 심하게는 죽임도 당하고 그럴 때에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진실되게 향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느 때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들을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머리카락 잡혀서 끌려오면서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눈물로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조금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을 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도 많이 없었죠. 그리고 질병에 걸리면은 병원도 많지 않았죠. 병원에 가도 잘 고치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하더라도 우리가 주여하는 것과 정말로 내일 되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주여 살려달라고 주여 부르짖는 것은 똑같은 주여지만은 차원이 다른 거죠. 한쪽은 주여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나는 주님 특별히 도와주지 아니하셔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였지만 한쪽에서는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 내일 먹일 밥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를 부르니까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는 바로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마음의 간절함,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할 때에 더 간절한 모습으로 아 이것이 기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구나 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세우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 세우셔서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 우리를 세우셔서 주여를 부르게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힘이 없어서 주여 하는 그렇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담아야 되냐면은 주님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저 못삽니다. 못합니다.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위협을 당했습니다. 참 사실은 좀 이상하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만 좀 얼굴 뵙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 한 말씀 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죠.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오병이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 엄청난 기적, 그 기적을 보면서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7장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막 쏟아부어주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어도 조금 믿다가 금방 돌아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저분은 그리스도가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런 분도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공개적으로 딱 나서서 이분은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못 걸리면 나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아마 하인들이 여러 명 갔겠죠. 예수님 한 분 잡기 위해서 한 10여 명이 갔을 겁니다. 근데 갔다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이 하인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잡지 않고 그냥 왔어요. 왜 그냥 왔는지 아십니까?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동안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예수를 잡으러 가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갈 수가 있겠는가 해서 안 잡아간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화를 불컥 냈죠. 너희도 그 예수에게 미혹이 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호통을 쳤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이 바리새인은요, 유명한 공회원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예수님을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50절과 51절에 보면은, 여러분 졸릴 수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눈을 뜨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고천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행위도 판단해보지 않고 조사를 해보지 않고 심판하느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또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더 이상 변호하면은 출교당할, 이 사람도 지적을 당하고 출교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자, 이게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은 자신의 몸에 위협이 올 것 같아서 예수님을 계속 더 변호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 이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냐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성령이 임했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채찍질을 맞아도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을 때에 기뻐하면서 맞았습니다. 이건 도무지 인간의 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그 성령과 동행을 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핍박이 와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고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럽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았냐 하면은 은과 금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즉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금과 은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내가 먹고 마시며 동행하고 있다면은 금과 은이 없어도 그 외 다른 것이 장애물로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죠. 그리고 단두대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비치면서 행복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외에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었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시대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라오디기아 교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라오디기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그 교회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기아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예수님은 쫄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다투기도 하고 금방 싸우고 금방 돌이키기도 하고 금방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라오디기아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바로 딱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기아 성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밖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도 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그게 되지 않고 내 의지를 가지고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금방 돌이켜서 보면은 실패해 있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그래서 조금 환란이 오고 조금 핍박이 오면은 포기해버리고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 있죠? 첫 번째가 자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초영이 자, 첫 번째 길가 밭입니다. 길가 밭은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죠. 누가 와서 먹습니까? 새가 와서 먹었는데 그 새는 누굽니까? 사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말씀을 듣는 곳에 있는 성도였지만은 길가 밭에 있는 성도는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옆에서 사탄이 야금야금 다 받아먹어버려요. 지금 여러분 옆에 사탄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도무지 말씀이 내게 떨어지지 않도록 엉뚱한 생각, 지금도 앉으셔가지고 근데 주식 투자 어디 어떻게 됐나 뭐 그 생각하고 있는 분 있을 거예요. 오늘 지금도 야구합니까? 하여튼 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야구, 전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그거 누가 이겼지 뭐 그 생각. 그게요 사탄의 곁에서 말씀을 도무지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밭은 뭡니까? 흙이 얕은 돌밭이죠. 약간 싹이 납니다. 이 말씀은 기쁨으로 받습니다마는 약간의 환란이 오면 바로 넘어져 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은 맞아. 길가밭은 전혀 받치를 못하지만 흙이 얕은 돌밭은요, 흙이 얕기 때문에 싹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쁨으로 받는다.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졸지 않고 그래도 듣고 있는 분들입니다. 맞아, 맞아. 듣기는 듣는데 조금 환란이 오면은 그 말씀대로 서 있기가 힘들죠. 그래서 금방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든 뿔에 떨어진 겁니다. 거기는 흙이 많이 있겠죠, 그죠? 싹이 납니다.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납니다만은. 그런데 이 싹을 가시든 뿔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약간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도 하지만은 나를 늘 누르고 있고 두르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죠. 근심과 염려가 나를 딱 누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 생활을 하지만은 신앙생활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말씀이 잘 들려지지도 않고 아멘으로 받기는 했는데 금방 또 넘어져 버리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자라난 것 같은데 근심과 염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줄 몰라서 그래서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늘 얼굴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 죽상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힘들고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옥토는 어떻습니까? 옥토는 그 말씀을 딱 받죠. 그리고 뿌리가 잘 내리고 위로 올라가는데 근심과 염려, 이와 같은 것을 잘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재물로 인해서 재물이 적어서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만, 기가 막히게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딱딱 맞게 그 시기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가시는 게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성숙하면은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가 있고 하나도 없도록 만들 때도 있고, 그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정도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되는데 무슨 때를 써야 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 성령의 충만함은요, 때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택시하고 불렀는데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기분 나쁘죠? 항의해야죠. 미국에 가야 되는데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비자 발급이 안 됐어요. 근데 이유 없이 만약에 비자 발급을 안 해준다, 그럼 여러분, 아, 안 해주는구나 하고 그냥 돌아서 가겠습니까? 미국에 가야죠. 지금 일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 열고 들어가야죠. 그리고는 항의를 해야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비자를 안 내줍니까? 라고 항의를 해야죠. 그리고는 뺏어가지고 가야죠, 미국으로. 이유 없이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돼요. 때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때를 써도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저에게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저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때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중3짜리 딸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담배를, 혹시 여기 우리 아이들 담배 피우는 아이들 있어요? 예, 우리 둘째 녀석이 대학 다니면서, 아빠 그 대학교를 가니까요, 아이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대요.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니까 막 해방을 받은 것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신대요. 너는 아빠, 저는 신앙 양심을 걸고 술 안 마십니다. 뭐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마실 겁니다. 안 마실 겁니다. 안 마신 거 맞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저도 술을 마신 적은 없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도 없고요. 근데 술을 마신 적이 딱 한 번은 있기는 있습니다. 백마부대에 있을 때에 그 100km 행군을 다 마치고 들어오는데 제가 쓰러질 뻔했었어요. 근데 탁 들어오는 그 입구에 쫙에 그 책상을 진열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막걸리를 종이컵에다 탁 부어서 진열을 해놓았더라고요. 근데 그거라도 마셔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100km 행군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막 이 몸이 막 쓰러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그 막걸리를 한 컵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얼굴이 벌개지면서 몸의 기력이 회복이 좀 됐어요. 근데 그게 답니다. 그게. 자, 하나님과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 그게 답니다. 그게. 아, 한 번 더 있었어요. 아, 목사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아,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있었어요. 팀 스피릿 훈련을 하는데, 아, 그때는 모든 것이 엄격합니다. 엄격한데, 아, 그때 이제 훈련을 밖에 나가면 고참들이 소통을 물을 버리고 거기다가 술을 넣어두는 고참들이 있어요. 이제 검열이 딱 나오면은 우리 대대장이 검열 나와서 딱 서 있다가 완전 군장으로 서 있으면은 야, 너 소통 열어봐. 이렇게 지적을 몇 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통에 술을 넣어두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소통을 열어봐. 근데 그 대대장님이 저를 잘 알아요. 저는 군종병이고 신앙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도 혼자 나와서 드리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가 이미 다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의 소통은 절대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참들이 술을 담았는데 거기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술이 있었어요. 그 양주 같은 건데 노란 색깔 그거를 담아놓고 있던 고참이 있었어요. 근데 검열이 딱 나오니까 대대장이 서서 너 소통 열어 이제 하니까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죠. 그 아무런 이상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이제 행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행군을 해가다가 이제 제가 목이 말라서 제 소통을 꺼내가지고 벌컥 한번 이렇게 입에다 넣었죠. 그리고는 제가 막 웩 하고 한번 뱉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나폴레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양주의 맛이 어떤 건지 그때 저 안 삼켰습니다. 고참이 소통 들키면 큰일 나니까 제 소통과 바꿔치기를 해두었던 거죠. 그때 그렇게 딱 한번 했던 거 외에는 이 딸아이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아버지 목사님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막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쇠몽둥이를 들고 딸을 막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고 싶었죠. 해결이 안 됐습니다. 딸아이가 더 나빠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른 아이를 구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입원을 했어요. 그 아이가 그리고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네가 다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는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부모가 학교도 오지 않고 아이를 찾아가지도 않으니까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대로 두면은 이 딸아이 더 이상 건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찾아가셔서 그 부모님 찾아가셔서 잘못했다고 좀 빌어달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근데 이 아이는 딸아이는 마음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딸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친구들에게서도 버림을 받아서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딸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목사님이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게 아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그동안에 없던 마음이 솟아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느끼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입에서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다고 그럽니다.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 너를 버려도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있잖아. 내가 너 붙들어줄게. 이런 기도 소리가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안에서 성령께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였죠.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 가방을 싸고 있는 딸아이를 붙잡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전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그대로 해주었죠. 야, 너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 책임질 거야. 아빠가 너 도와줄 거고 아빠는 너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아빠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 너 마음 강하게 먹고 담대히 먹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딸아이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왕따를 당하고 힘들었는데 자신을 쇠몽둥이를 가지고 때렸던 아버지가 곁에서 따뜻한 말 몇 마디를 해주니까 이 아이가 돌아서서 혼자서 눈물을 훔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었는지. 그리고는 그 뒤부터 딸아이와 아버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주님께서는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좀 바라봐. 나를 기대하고 내 이름을 불러. 이것이죠.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산적한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허용하신 이유가 있죠. 이 문제 때문에 네가 다른 거 의지하기 전에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니?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신앙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를 이끌고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